로마가 제일 전성기 때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를 가리켜서 흔히 팍스 로마나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해 로마의 평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평화의 시대, 전쟁이 잠시 멈추고 큰 갈등과 다툼이 없었던 그 시기를 팍스 로마나다 그렇게 말하는데, 대체로 AD 1세기와 2세기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의 시대다 그럽니다. 어떤 분은 이 시기가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서 팍스 아우구스투스 그렇게 부르기도 할 만큼 아우구스투스의 역할이 굉장히 그 시기에 크게 작용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함으로 세계 안에 전쟁이 그쳤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AD BC 27년에서부터 AD 186년까지 로마가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를 그렇게 팍스 로마나다라고 말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로마 앞에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침묵 중에 거했기 때문에 이 시기야말로 평화의 시대다 그렇게 자랑했을 터인데, 당하는 작은 나라들 입장에 있어서는 강대국의 폭력적인 힘에 의해서 강요된 무저항과 침묵으로 말 못하고 지내던 시기가 이 시기, 저항하지 못하고 지내던 이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작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던 시대가 이 시기였습니다. 서로 입장이 달라서 다르게 보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로마의 위세가 세계를 질식시켰던 그런 시기가 이 시기인데, 당연히 로마의 위세가 대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각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 파견되어서 그 지역의 식민 통치를 책임졌던 총독들의 입장도 굉장히 강화되어서, 총독들의 권한이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으로서의 권한을 여지없이 사용하고 있을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 나가는 것이 로마의 귀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영광으로 여겨졌고, 그것이 일정한 지역에서의 총독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로마로 돌아오면 로마 중앙부대에서도 굉장한 세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총독 때는 특히 이 수리아 지역의 총독은 더 인기가 있어서 지금의 시리아와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이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이 굉장한 정치적인 영향력도 큰 자리여서 선호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개종에는 이 총독을 잘, 총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 정치적인 영향력의 여세를 몰아서 황제로까지 진출한 사람들도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총독들의 권한과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바울이 총독들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통해 재판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두 사람 총독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벨릭스라는 총독이고 또한 사람은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인데, 이 벨릭스 총독 때 바울이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었고 그에 가서 재판을 받다가, 전개되는 상황으로 보면 그냥 판결을 내서 석방시켜도 될 법한데 자꾸 재판을 끌다가 결정하지 않고 다음 총독인 베스도에게 이 바울의 재판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양하고 이 벨릭스는 떠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이 총독들 앞에 서서 바울이 전혀 자기 입장에 대해서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애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히 그 앞에서 할 말을 하고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죄수로서 재판받는 입장에 서 있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로서의 자기 직무에 훨씬 더 충실하기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에 바울을 만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12절 말씀에서도 이 도에 관하여 이 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24절 말씀에서도 이 도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역시 그 말의 뜻은 이 진리 혹은 구원의 길 그런 의미로 설명하면서 바울은 총독 앞에서 이 도에 대한 이 자신이 믿고 따르는 이 진리에 대해서 변명하고 설명하는 일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을 조금 더 더듬어 기억해 보면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좀 더 더듬어 기억해 보면 유대인들이 총독 앞에서 다시 재판을 시작하면서 줄기차게 제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총독들 앞에서 이 유대교회 지도자들 아나니아를 비롯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줄기차게 바울에 대해서 제기하는 문제가 이 사람이 정치범이다라는 겁니다. 로마는 대체로 식민지에 대해서 자치권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을 존중히 여기고 굉장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루는 것을 조심조심해서 다루고 그들의 관습과 전통도 아주 존중하고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자기들의 시각과 종교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절대로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로마에 저항하는 이런 문제들이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 문제만큼은 쉽게 넘어가지 않고 중요한 문제로 취급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시위를 일으키는 겁니다. 소요를 일으켜서 반로마 시민 폭동, 시민 소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두가 서로 삼가하고 조심했던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나 공회 임원들이 총독을 찾아와서 바울을 고발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은 전염병 퍼뜨린 사람이다. 이 사람이 모든 평범한 시민들을 자극시켜서 이 소동을 일으키는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이 점을 부각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정부에 해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억지로 설득시켜 보려고 총독에게 이걸 좀 뒤집어 씌워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야바 총독의 이 대제사장에게서 재판을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가야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려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 당시에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시도합니다. 가이사에게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에 대한 충신이 아니다라고 말해서 굉장히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정치적인 이슈로 비화시키는 것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천하를 소요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바울에 대한 누명을 만들어내기를 애를 씁니다. 이렇게 정치적 죄인으로 만들어야 로마의 죄인이 되고 그래야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바울이 처벌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 문제인데 바울과 자기들의 차이는 신앙의 차이죠. 이 신앙적인 문제를 정치 문제로 비화시키려 애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민족 내부의 문제인데 이 민족 내부의 문제에 로마라고 하는 것을 또 개입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의견의 차이, 견해의 차이, 종교적인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자꾸 문제를 만들고 침소봉대시키고 확대시키고 또 각색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더 심각한 문제로 만들어 나가는 이 시도를 유대인들이 계속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있죠. 별것 아닌 문제, 다른 사람들은 별것 아닌 문제인데 자꾸 그걸 부추기고 부추겨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십시오. 착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든지 큰 문제도 좀 잔잔하게 만들고 좀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유대인들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작은 바울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 문제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문제시하고 그걸 또 점점 확대시켜서 신앙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비화시키고 민족 내부의 문제를 로마를 개입시키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이거나 자신이 로마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해 보입니다. 그래서 변명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열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열이틀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음모를 꾸며가지고 반로마 폭동을 만들어내고 그걸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느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는 고발하는 이 사람들이 내가 성전에서나 시중에서나 누구든지 무리를 소동하게 만드는 선동하는 그런 것들을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는데 그 증거가 한 가지도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몰아넣는가라고 항의를 합니다. 실제로 21장 27절 말씀 이하에 이것이 문제가 시작됐을 때로부터 말씀을 살펴보기를 해보면 절대로 그런 일이 바울에게서 조금도 나타나 보이지 않고 그런 생각이 바울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를 않았던 일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폭동을 만들었고 시위를 만들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희생되었고 피해를 입었을 뿐이지 그 일에 대해서 절대로 책임질 만한 어떤 일들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찬찬히 자기 입장을 이 총독 앞에서 설명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4절 이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을 들어보면 내가 진실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몇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그는 자신이 내가 정통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러죠. 지금 유대인들은 나를 무슨 급진주의자가 되었다거나 이단이 되었다거나 해서 굉장한 공격을 하는데 나는 사실 내 조상 때로부터 믿어오는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 정통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말하면 나는 성경 믿는 성경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는 이 성경의 율법책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전부였던 시대이죠. 아직 신약은 기록되기도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믿는다는 말씀, 나는 성경주의자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을 내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는 성경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나는 정통주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의 신앙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헬라화 되면서 좀 자기들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거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천사나 영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했을 뿐이 실제로 유대교의 정통신앙은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조상들로부터 배운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정통주의자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주의자이고 교리도 정통 교리를 이어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내가 무슨 급진자냐 이단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가장 올곧은 신앙생활을 지금도 이어가고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재판이라고 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이 과정을 이용해서 끝까지 주장해내는 것은 부활신앙이에요.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다시 사셨고 그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이 재판장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자기 변명의 형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설명이나 증거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그의 중심, 그 충성스러운 마음만큼은 우리가 깊이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신앙적인 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주장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끌이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도 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보금에서 어렵게 가지고 왔고 그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어려운 내 동족들에게 다 도움을 주었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내가 양심에 그리낄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 자신이 나는 정통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직분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삶을 살아왔던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았던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그런 자기 입장을 피력해 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이 절차와 내용이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었으면 정식으로 총독부에 와서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군중들을 이용해서 폭동으로 나를 그렇게 죽일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말하는 내용 자체들도 내용들도 내가 옳지 못한 것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런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도 절차에 있어서도 방법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내용의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정작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될 재판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얼마나 귀담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는 이 일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구류해 둘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가 다음 총독에게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울을 구류해 두고 친구들이 와서 바울을 돌봐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면회나 와서 이렇게 바울을 케어해 주는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해 주는 것이죠.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이는 이 총독의 처신에 대해서 26절 말씀에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바울을 구류해 두고 불러내서 이야기 듣고 대화하고 하는 이것이 다 돈을 받을까 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독특한 역사가의 관점으로 예리하게 지적하는 문제이지요. 이 재판 과정에서 벨릭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 때 어마어마한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온 것을 보면 그런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출신이 명문가의 출신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을 붙잡아 두고 재판을 오래 끌다가 보면 자신에게 뇌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 판단을 하고 돈을 더 받을까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지금 당장 벨릭스가 바울을 석방해 줘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면 돈 아니라 무엇을 가져다 줘도 자기 미래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아주 묘한 복잡한 관계를 이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의적으로 나오면서 돈을 받을까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벨릭스를 바울이 만나면서 바울은 그에게 조금도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재판받고 있던 한 사람의 죄수의 입장에서 그 총독에게 예의를 갖추고 절차를 존중하는 것은 다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그릇된 태도까지 옳다고 미화해 주거나 눈감아 주지 않습니다. 벨릭스가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바울이 벨릭스 총독 부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문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하는데 이런 주제들이 사실은 이 총독과 같은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듣기 거북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뭐 그런 경향이 없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기에는 더 그런 것들이 심했겠죠. 더구나 이 죄수를 붙잡아 놓고 돈을 좀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있어서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재판의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절대로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고 앞에서 아나니아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일 터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강조했던 내가 믿는 도라고 말했던 그 도가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강조했던 내가 믿는 도라고 말했던 도의 첫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든지 내가 이 신앙 때문에 핍박당한다, 내가 이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당한다 하고 자기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활신앙인 것을 어디에서나 쉬지 않고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 내가 믿는 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다. 또 한 가지 내가 믿는 도라고 말하는 것은 의와 절제와 심판을 믿는 겁니다. 부활이 상당히 복음의 핵심적인 도라고 말하면 의와 절제와 심판은 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될 삶의 도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교리적인 도를 말하는 것, 하나는 그 교리적인 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키고 살아야 될 삶의 도이죠.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하자면 신앙이라 말할 수 있고 한 가지를 말하면 또 윤리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윤리적인 생활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진 않습니다만 구원받은 사람은 윤리적으로 삽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유튜브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요. 재밌게 설명을 하시대요.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이러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전 담배 피워서 지옥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은 담배 안 피죠. 그분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담배 피워 지옥 가는 건 안 돼. 천국 가서는 안 핀다고 그래. 윤리적인 문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매우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둥과 같은 것이에요.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그 신앙 홀로 서지 않고 실천이 행함과 함께 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틀림없는 진리이지만 그 믿음이란 믿음 홀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선한 삶과 도덕적인 삶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항상 중요한 기둥으로 명심하십시다. 예수는 믿고 주를 섬기고 부활에 이를 것을 믿는 이 교리적인 기준에 굳게 서 있는 이 진리의 도 한 가지와 이것을 믿는 사람답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믿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윤리적인 삶의 실천과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울이 말했던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를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증명해 보이고 설명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기둥이 견고히 서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항상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과 믿는 사람다운 거룩한 의로운 삶의 자리에 굳게 서는 것, 이 두 가지를 중심을 굳게 우리가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거룩한 백성들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비를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 침소봉대하고 자꾸 거짓말도 하고 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바울은 항상 명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CCBB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 집중합니다. 예수님 믿고 부활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이렇게 이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의롭게 살고 진실히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이 두 가지만 지키려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지켜야 될 도를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이 교리적인 큰 기둥과 삶에 축이 되는 윤리적인 기준을 함께 붙잡고 지탱해 나가는 이 생활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 더 나아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의 자리에 늘 이르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 중에 있으면서 이것을 굳게 지켰던 바울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본받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